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 총국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 공업성, 국가 우주 개발국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어제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라이스 보좌관과 왕 부장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어제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비행과 항해를 계속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특히 남중국해와 그 상공이 국제공역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과 고주파 레이더 시스템 등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중부 홈스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시리아 정부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관측통들이 분석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군단체 사이에 이번 주말부터 휴전이 개시됨에 따라 정부군과 ISIL과의 전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홈스 지역은 지난 2014년 5월 이후 시리아 정부가 거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도시 팔미라 등 동부 일부 지역은 ISIL이 장악한 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SIL은 어제도 홈스 지역에 연쇄 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46명을 살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오스트리아와 9개 발칸 국가들이 그리스로부터의 난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10개국 외교와 내무장관들은 어제 스위스 빈에서 중동 지역의 전쟁과 가난을 피해 탈출하는 난민들의 추가 유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조치들 가운데는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난민들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수용 대상 난민들은 전쟁을 피해 탈출하고 있는 이라크인과 시리아인들에게만 국한되며 주로 경제 문제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출신자 등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10개국은 또 이민자들이 난민으로 등록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과 국경별 보호 관할국가 지정, 그리고 그리스 접경국가 마케도니아 지원 등을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주자의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네바다주 당원대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1위를 차지해 초반에 치러진 경선지 4곳 가운데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다음 주 10여 개 주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른바 슈퍼화요일 경선을 앞두고 최근 실시된 각 주별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어제 처음으로 공화당 내 유력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번 주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 승리를 통해 우세를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테러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오늘 발표한 테러 경보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등 유명 휴양지에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가운데 최근 들어 테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수도 자카르타에 총기와 폭탄 공격을 가해 6명을 살해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북한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면, 특히 새 쌍둥이가 태어나면 이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선전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방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일은 이제 놀랄 일이 아니지만은요. 바로 어제 영국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는 그야말로 화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새 쌍둥이도 아닙니다. 보통 쌍둥이들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일란성 쌍둥이 아니면은 서로 성별이나 생김새가 다른 이란성 쌍둥이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밀리아와 제스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쌍둥이 자매는요. 생김새가 다른 일란성에다가 인종이 다른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엄마는 백인이고 아빠는 흑인인데요. 쌍둥이 중 한 명은 피부색이 어둡고 한 명은 하얗습니다. 영국에서 이 생김새와 인종이 다른 일란성 쌍둥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이 보도하던데요. 이 피부색이 어두운 어밀리아는 검은 머리카락과 갈색 눈을 가졌고요. 다른 쌍둥이 제스민은 흰 피부에 파란 눈, 짙은 갈색의 고수머리인데요. 이렇게 전혀 다른 생김새도 불구하고 유전적으로는 100% 일치한다니까 쌍둥이가 맞죠.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요. 이 피부색을 결정하는 다양한 유전자가 있고 일란성 쌍둥이는 통상 이를 공유하는 게 보통이지만 신체적 돌연변이라 불리는 변화가 나타나는 뭐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9년에 이란성 흑백 여자 쌍둥이가 태어난 적이 있고요. 또 독일 베를린에서도 2008년에 이란성 흑백 아들 쌍둥이가 탄생한 바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생김새와 인종이 다른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마냥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기온 영상 7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 북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크리스 영이 부릅니다. I'm coming over 들어보시죠.
closure, save it for another time. Try not to think about you, but it ain't working. Why put out a fire that's burning? I'm coming over, running every red light to hell with the closure, save it for another time. Try not to think about you, but it ain't working. Why put out a fire when it's still burning? Just when I think moving on's getting closer, I'm coming over. Ooh, I'm coming ov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미 태평양 사령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순찰 활동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국방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오스트리아와 발칸 국가들이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오늘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남중국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미군이 남중국 해에서의 순찰 활동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요, 어제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해리스 사령관은 앞으로 더 자주 더 훨씬 복잡한 방법으로 남중국 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군함과 함정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행의 자유작전은 공해에서 이 항해 또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군의 순찰 임무를 말하죠.
네, 그동안 중국이 이런 미군의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크게 반발해 왔었는데 뭐 긴장이 더 커질 수가 있겠네요.
네, 중국은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면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이런 일방적인 이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해서 순찰 활동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중국은 최근에도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또 새로 건설한 활주로에 전투기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남중국해 스플래틀 군도 최남단에 고출력 레이더를 건설 중인 것도 위성으로 사진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해리스 사령관은 남중국해가 모든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공해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해리스 사령관이 단순히 항행의 자유작전 횟수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더 복잡한 방법으로 수행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뭐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더 많은 해군 자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리스 사령관은 어제 청문회에서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저지하기 위해 잠수함과 구축함 같은 여러 해군 자산들을 검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영유권 분쟁도서 주변에 보내거나 전투기를 비행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활동이 주권 침해라면서 반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국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군사적인 대응을 경고하게 됐었고요. 네. 또 중국 외교부는 오늘도 남중국해 군사화의 원인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와 레이더 건설 등은 영토 방어를 위한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제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이 중국만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죠. 따라서 네. 주변국들 그리고 미국 등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워싱턴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순찰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네. 미국은 이런 순찰이 적법하다는 입장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중국해가 공해이고 항행의 자유작전도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앞서 니나 해치기현 아세안 대사도요. 어제 미국은 1979년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순찰활동을 해왔으며 남중국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왕부장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미사일과 전투기, 포대 등을 배치하고 군사화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는 무역과 상업활동 등 남중국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큰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시아의 군사 세태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호주 정부가요,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네요.
네. 멜컴 턴불 호주 총리가 오늘 앞으로 10년간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미화 210억 달러 규모로 더 늘린다는 건데요. 특히 이 5년 뒤인 2020년과 2021년에는 1410억 달러 수준으로 호주의 국방 예산이 늘어서 국내 총생산의 2%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앞서 이 국방비가 국내 총생산의 2%에 달하게 되는 그 시점을 호주 정부가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3년 정도 더 당긴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국방 예산을 늘리는 배경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턴불 총리는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강한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강한 호주가 더 안전한 호주, 안전한 세계를 만들 것이라면서 호주 정부는 어려운 전략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호주에서는요, 정부의 국방 백서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네.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 속에 호주도 더욱 강력한 군대를 갖춰야 할 필요성을 백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 전해드렸는데요. 호주 국방 백서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네. 주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호주는 영유권 다툼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지만 영유권 주장과 건설 활동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까 우려스럽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의견 차이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같은 곳에서 긴장을 유발하지만 양국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호주의 이 늘어난 국방 예산은 어디에 투입되나요?
호주 정부가 공개한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면요. 일단 이 해군력 강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네.
우선 늘어난 국방비로 잠수함 보유 대수를 현재 12정에서 24정으로 늘리고요. 구축함 3척과 소형 구축함 9척, 또 연안 초계정 12척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호주의 잠수함 교체 사업은 예,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뭐 12정에서 24정으로 크게 이제 늘리는 사업인데요.
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일본 업체가 경쟁 중이고요.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아베 총리 정부 들어서 군사 기술 수출할 수 있도록 이제 바꾼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중요한 군사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이 호주 정부는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끝낼 방침입니다.
네. 자, 해군 외에 또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공군력도 강화를 해서요. 2020년까지 미국산 F-35 전투기 72대를 추가로 도입하고요. 또 육군 장비와 장갑차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F-35 전투기는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도입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최신 전투 기종이죠.
네.
또 아울러 병력도요. 2,500명을 충원해서 총 병력이 1993년 이후 최대인 62,400명에 달하게 될 전망인데요. 호주는 이밖에 처음으로 무인기를 도입해서 해상과 국경에서의 주권을 보호하고 또 사이버 안보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하고 발칸 국가들이요, 난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 지난해도 그랬지만은 올해 들어서도요.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폭력 사태 또 가난을 피해서 난민 또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난민 사태로 이제 불리우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이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발칸 국가 오스트리아 등을 거쳐서 이 서유럽 좀 더 부유하고 난민들에게 더 이제 지원을 잘하고 있는 나라들로 이동을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이 중간에 길목에 있는 나라는 그로 인해서 이민자들 통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오스트리아와 발칸 9개국 등 10개국 외교와 내무장관들이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을 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계속된 불안정으로 난민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에 따라서 대응책을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했고요.
네.
몇 가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합의된 조치들 가운데는요,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난민들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각국의 수용 대상 난민들은 전쟁을 피해서 탈출하고 있는 이라크인, 시리아인들에게 국한되고요. 주로 경제 문제로 인한 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자 등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네. 또 이를 위해서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10개국은 이민자들이 난민으로 등록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또 국경별 보호 관할 국가 지정, 또 최근 난민들로부터 독일 등 북유럽 국가를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되는 그리스 접경 국가, 마케도니아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난민 유입을 줄이는 일이 유럽연합의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다음 주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오늘 10번째 토론회에 참가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미수사 당국이 애플의 손전화 잠금 장치 해제를 요청한 사건이 9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또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방 대법관 지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경선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요, 뭐 거의 매주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공화당이 또 한 차례 TV 토론회를 연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10번째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네.
CNN 방송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남아있는 공화당 경선 후보 5명이 참가합니다. 기업인 출신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두 쿠박의 연방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또 의사 출신 벤 카슨 후보입니다.
네. 자, 다음 주 화요일 3월 1일이 슈퍼 화요일인데요. 이날 11개 주에서 경선이 동시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토론회는 이 슈퍼 화요일 전에 마지막 열리는 토론회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화요일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날 여러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슈퍼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아, 슈퍼 화요일은 그동안 한 지역에 집중됐던 선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주들인가요?
네, 뭐 매사추세츠와 미네소타, 와이오밍 등 뭐 다른 지역의 주들도 있지만요, 이 대부분이 남부 주들입니다.
네.
엘라바마, 아칸소,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또 버지니아 주 등에서 이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다음 주 슈퍼 화요일에 투표할 공화당 유권자들은 대부분 보수 기독교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보수 기독교라면은 테드 크루즈 후보가 기대는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 전문가들은 다음 주 슈퍼 화요일 경선 이 크루즈 후보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크루즈 후보의 출신지인 텍사스주에서도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네.
텍사스는 이날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이 대의원 수가 155명에 달하는데요.
네.
텍사스는 1위가 모든 대의원을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제가 아니고요. 이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슈퍼 화요일에 걸려있는 대의원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500, 595명인데요. 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가 1,237명이니까요. 뭐 거의 절반 정도가 걸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경선이 치러진 4개 주 가운데서 세 곳에서 승리를 하면서 선두주자 자리를 또 굳히고 있고요.
네.
마르코 루비오 후보하고 테드 크루즈 후보가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슈퍼 화요일 선거가 크루즈 후보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 얘기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슈퍼 화요일에 경선을 치르는 여러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텍사스주의 경우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어제 나온 휴스턴 대학교와 휴스턴 퍼블릭 미디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크루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5%,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0%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루즈 후보가 무려 15%포인트 차이로 이 트럼프 후보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하지만 같은 날 이멀슨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크루즈 후보가 29%, 트럼프 후보가 28%로 거의 같았습니다.
네, 보통 후보들이 출신주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또 큰 타격으로 여겨지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루즈 후보가 텍사스주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이 앞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루비오 후보와 2위 다툼을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보셨듯이 뭐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또 이 크루즈 후보의 지지 기반이 보수 기독교 성향의 유권자들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가운데 또 그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아, 트럼프 후보는 또 어제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 두 명의 지지를 받는 등 이 주류 공화당 정치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도 어제 지원군을 얻긴 했는데요.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이 크루즈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겁니다.
네.
에버 주지사는 크루즈 후보가 미국의 진정한 보수 가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이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점에서 오늘의 그 TV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루비오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루비오 후보는 뉴햄프셔 예비선거 바로 전에 열린 토론회에서 이 크리스티 후보의 공격에 밀려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 외워온 말을 로봇처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루비오 후보가 뉴햄프셔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바로 그 토론회를 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지지자들을 안심시켰다는 분석인데요. 그런 점을 볼 때 오늘 토론회에 잘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주류 정치인들의 지지는 루비오 후보가 가장 많이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루비오 후보가 아웃사이더, 외부인, 그러니까 이 기성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자처하는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에 맞설 수 있는 주류 공화당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주류 정치인들과 후원가들의 지지는 많이 받고 있지만 이를 유권자 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 신문 같은 경우 지금 시간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루비오 후보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유권자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 법원이요. 지난해 일어난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 수사를 돕기 위해서 범인의 손전화인 아이폰의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라고 이 아이폰 제조회사인 애플에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자, 애플이 이를 거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애플의 손전화 잠금 해제를 요구한 사건이 이 사건 하나가 아닌 걸로 밝혀졌네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9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 테러범의 아이폰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최소한 그 아이폰 9대에 대한 잠금 해제를 애플에 요구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마크 주일링거 변호사는 연방 법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애플은 9건 가운데 최소한 7건의 이 정부 요구와 맞서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그 장비들에 대해 어떤 서비스 제공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애플의 기술 지원을 요구한 사건들 역시 테러 관련 사건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약 밀매와 음란물 같은 평범한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들이 밝혔는데요. 사건 소재지는 뉴욕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마약 밀매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 메스암페타민 배급 조직과 관련이 있는 이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 접근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다른 마약 용의자들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이 아이폰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으면 그만큼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 브라튼 뉴욕시 경찰청장과 이 사이러스 벤스 맨하튼 지방법원 검사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 수사 과정에서 잠금 장치를 해제하지 못한 아이폰 전화기가 175개에 달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범죄 활동이나 때로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해서 단지 테러와 같이 잘 알려진 범죄에 대해서만 협력하도록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네요.
네.
그런데 애플이 이 협조 요구를 무조건 거부한 건 또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애플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전 세계 정보기관으로부터 약 6만 개의 장치에 대해서 11,000건의 요구를 받았고 이 가운데 7,100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빌 케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가요. 애플이 정보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네.
자신의 발언이 와전됐다면서 또 유감을 표시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은 정부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이 구체적인 사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게이츠 전 회장이 미 연방수사국 FBI의 편을 들었다고 풀이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이게 구글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다른 첨단 기업 지도자들하고는 또 의견이 다른 거여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게이츠 전 회장은 화요일 그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같은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이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게이츠 전 회장은 대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어제 24일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미연방수사국 FBI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의회에서 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달 중순에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공석이 생겼는데요.
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 화요일에 후임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와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조만간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은 연방 대법원에 공석이 생기면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상원은 헌법에 따라서 권고와 동의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를 반복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어제 그 연방 대법원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어떤 인물을 대법관 지명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독립적인 사고와 뛰어난 지식, 흠잡을 데 없는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념이나 의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공정한 정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성실하게 사실의 근거에서 법을 적용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얘기는 어떻습니까?
네,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셔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도록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관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담당하는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이 화요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더라도 인준청문회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제도 그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행정부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후임자를 지명하면 지명자 검증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이 법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깨닫고 지명자를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인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격 있는 인물이 후임자로 지명된다면 공화당 의원들이 생각을 바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인데요.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이 그레이엄 의원 자신을 지명한다고 해도 반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정치인을 새 대법관 지명자로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네바다 주지사인 브라이언 산도발인데요. 올해 52살로 멕시코계 미국인입니다. 산도발 주지사는 2010년에 네바다 주지사로 선출됐는데요. 그전에는 같은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을 받아서 연방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공화당 정치인을 대법관으로 지명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여러 쟁점에 대한 생각이나 신념이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을 이 대법관으로 지명하기 마련인데요.
네.
산도발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내린 동성혼 합헌 결정을 지지하고 또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등 이 보수 공화당 정치인들과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산도발 주지사가 앞서 이번 주에 열린 전국 주지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를 방문했는데요. 지난 월요일 22일에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현재 백악관이 고려하고 있는 대법관 후보가 몇 명인지는 알려졌습니까?
아직 알 수 없는데요. 일부 언론은 이 산도발 주지사의 이름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산도발 주지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할지는 또 미지수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재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Glenn Medeiros가 부릅니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어보시죠.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oh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 Our love will lead a way for us, like the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You wanna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의 IT 기업 구글의 지주회사의 알파벳의 주식 시가총액이 애플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서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1위의 기업이 된 알파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애플을 누르고 1등 회사가 된 알파벳.
지난 2월 1일 알파벳이 지난해 4분기 매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s a result of the ongoing strength of the US dollar, we realized a negative currency impact on our revenues year over year of 1.3 billion.
자회사인 구글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기간에 213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18% 성장한 겁니다. 이같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발표가 나오자 알파벳의 주가는 주식시장 마감 후 거래에서 9% 이상 크게 뛰었고 애플의 시가총액 5,347억 달러를 추월했는데요. 4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애플을 밀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자리에 오른 겁니다.
알파벳은 어떤 회사인가요?
지난 2015년 8월 세계 1위의 IT 기업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알파벳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의 창립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은 알파벳의 자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알파벳은 구글을 포함해 고속 인터넷 사업 담당의 피버, 무인 자동차와 구글 글래스 같은 미래 기술 사업인 구글 X 등 총 8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가 됐습니다. 이 8개 사업은 기존에는 구글의 사업부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구글은 검색과 광고, 유튜브, 안드로이드, 지도 등 원래의 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7개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독립해 자회사 개념으로 각자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왜 굳이 지주회사를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구글 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검색 기능입니다. 구글은 하루 평균 35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데요. 하지만 최근 구글이 진행했던 사업의 몇 면을 살펴보면 구글이 왜 이런 걸 하지라는 질문이 따라다녔던 게 사실입니다.
We've made the car hot, we've made the car cold, we've done durability testing, we drive it through a reliability.
무인 자동차 사업, 우주 프로젝트를 비롯한 많은 사업은 혁신적이긴 하지만 왜 구글이 해야 하느냐는 지적과 또 당장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주들의 반발 등 여러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 과자를 만드는 회사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연구했던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 자회사 형식으로 사업을 분리하면 각자 독립적인 사업과 연구가 좀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사업이 부진해질 경우에도 구글이나 여타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벳은 구글이 가진 검색 기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신사업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탄생했다는 평가입니다.
왜 이름을 알파벳으로 지었나요?
구글을 창업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기업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빈틈없는 완벽한 작명 방식을 선호하기로 유명합니다. 구글이라는 이름 역시 방대한 정보를 다루겠다는 의지로 10의 100제곱이라는 뜻의 구골에서 따왔을 정도인데요. 알파벳도 역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알파벳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G is for Google이란 문구가 쓰여 있는데 G는 구글이다 라는 뜻의 이 문구는 A부터 Z까지 26자의 알파벳 중 자회사 구글의 앞글자 G를 설명한 겁니다. 즉, 알파벳은 구글의 앞글자 G처럼 다른 모든 알파벳을 섭렵하는 사업과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잘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은 어떻게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됐나요?
많은 전문가는 개방형 혁신의 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actual moonshot is wonderful, inspirational, poetic, beautiful, involved great technical challenges, genuine heroism.
구글은 이른바 20%의 교칙과 문샷 띵킹을 통해 혁신을 끌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의 교칙은 직원이 하루 업무 시간의 20%, 주 5일 근무 중 하루는 정해진 업무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일에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꼽히지요. 또 문샷 띵킹은 달을 보기 위해 망원경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직접 달로 날아갈 방법을 생각하자는 건데요. 지금 당장은 조금 황당무계하게 들리더라도 앞서가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구글과 알파벳은 이 두 혁신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실제로 애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알파벳의 3배 이상에 이르는데도 시가총액 순위가 뒤바뀐 건 투자자들이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전망에서 알파벳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술에 집중하기 위해 탄생한 알파벳의 성장세는 앞으로 더 무서운 속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 알파벳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입니다. You know, sometimes it's easier and more efficient when you get to the main point of things, right?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리저리 돌려서 하기보다는 중요한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오해의 소지도 줄어듭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케빈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rouble getting in?
Well, I saw the open sign and I looked at it for a second because I thought that if I opened it, it would slip down. But the bottom line is I got in.
You're dressed like casual Friday today, huh?
Yeah. It was a lot of snow where I live at. I had to dig my car out.
Oh.
I said, forget it. I'm not wearing a suit today.
케빈은 사무실 입구 보수 공사로 인해 손님들이 문을 닫은 줄 오해할까봐 입구 앞에 open, 열었습니다 이라는 사인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Did you have trouble getting in? Did you have trouble getting in? 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open 사인을 보긴 했지만 문을 열다가 사인이 떨어질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무실 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무실 안에 들어온 것이다. 영어로 The bottom line is that I got in. The bottom line is that I got in. 이라고 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 The bottom line인데요. Bottom, B-O-T-T-O-M. Bottom은 바닥이나 맨 아랫부분을 의미하고요. Line, L-I-N-E. Line은 선,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ottom line은 맨 아랫부분에 있는 줄인데요. 가계부를 보면 수입과 지출 항목이 있고 맨 마지막 줄에 결과적으로 얼마의 이익이나 손해가 났는지를 적잖아요. 그래서 bottom line 하면 최종 결과, 가장 중요한 점, 요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e main point or the final result of something. 오늘의 영어 표현, the bottom line, 최종 결과, 가장 중요한 점, 요점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I saw the open sign and I looked at it for a second because I thought that if I opened it, it would slip down. But the bottom line is I got in. You're dressed like casual Friday today, huh?
Yeah. It was a lot of snow where I live at. I had to dig my car out.
Oh.
I said, forget it. I'm not wearing a suit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 Line, 최종 결과, 가장 중요한 점 또는 요점, the bottom lin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Boys to Men이 부르는 End of the Road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belong together, and you know that I'm right. Why do you play with my heart? Why do you play with my mind? Said we'd be forever. Said it never die. How could you?
Baby, yes, I feel pain too. Baby, pleas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6년 2월 25일 오늘. 코라손 아키노가 필리핀 첫 여성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To the service of the nation.
To the service of the nation.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아키노는 필리핀의 페르니난도 마르코스 독재에 저항하다 암살된 베니그노 아키노 전 상원의원의 부인이었습니다. 아키노는 3년 전인 1983년 남편이 암살된 이후 반 마르코스 운동을 이끌어오다가 대선에 출마하지만 마르코스의 부정선거로 인해 패배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필리핀 시민들은 선거 결과에 불복종하며 저항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86년 오늘 아키노가 필리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날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탄과 여론에 밀려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로써 필리핀은 페르니난도 마르코스 지하의 오랜 독재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1964년 2월 25일 오늘.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가 당시 무적의 챔피언이었던 소니 리스턴을 누르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 즉 세계 헤비급 우승자가 됩니다. 당시 무하마드 알리의 이름은 캐시어스 클레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975년 이슬람교로 개종하며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로 바꿉니다. 이날 경기 전 알리는 기자들에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알리가 이길 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알리는 말 그대로 1회부터 빠른 움직임으로 리스턴의 펀치를 막아내고 2회부터 강한 펀치를 날리며 7회 TKO 승으로 리스턴을 무너뜨리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이후 1999년 미국의 유명 스포츠 잡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지와 영국의 BBC 방송에 의해 세계의 스포츠맨, 즉 세계의 체육인으로 선정됩니다.